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위드 바이블로 함께 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생업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또 영으로 느끼고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며 또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승전보가 많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스는 요담의 뒤를 이어 유다의 12대 왕으로 20세의 왕에 올라서 16년간 나라를 통치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섬긴 자로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와 바알 또 몰록을 섬기며 성전을 폐쇄하였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였으며 또 새로운 산당을 건립하는 죄악을 범하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하스가 잘못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하 16장과 또 역대하 2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또 강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을 때에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그가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이후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강한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람과 또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아하스 왕에게 들리자 그와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오늘 본문 2절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스알야수비란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문자적으로 풀이할 때에 바로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알야수의 이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스알 야숩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는 어느 시대에든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스알 야숩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심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가볍게 묵과하시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심판의 하나님과 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향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그 사람을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하는 게 경고가 아니죠. 경고는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 백성들에게 시대적으로 분명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가능한 빨리 죄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10절 이하에서 한 징조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 징조는 다름 아닌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6절을 보면요, 한 아기 또 한 아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9장 7절에서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을 또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핏 보면 이 아하스의 이 고백이 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야, 참 제법 믿음이 좋고 또 경건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하지만 이 아하스의 고백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존재인 아수르를 자신은 기댈 것이다, 아수르에게 의지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는 그 다급한 현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징조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여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 아하스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사실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물론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또 자신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신앙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해주셨죠.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아하스는 그 다윗의 집안에 그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결국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스알 야숩이란 이름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다시 말해 영어로 remnant라는 말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바로 8명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놀랍게 살아남았던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또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인물,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지 않고 마침내 70년 뒤에 살아 돌아온 그 남은 자들. 그 중에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수룹바벨 등등 많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남은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남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날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불신앙의 부류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고 잘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곡 중에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 그 곡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곡 가사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지쳐버린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당신이 늘 앉아있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힘이 없는 소리로 얘기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먼지 쌓인 성경 속에.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이 곡의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소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의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대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징조, 이 징조는 700년 뒤에 이 땅에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하스 왕처럼 보이는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참 소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신분, 재정, 관계 문제 그리고 자녀와 건강의 문제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의 영향받기보다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줄 아는 믿음과 인내가 있게 하옵시며 힘과 능력,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환란을 잘 견디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놀란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선교지와 나라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